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리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려고 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국을 끓여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국이 나왔습니다. 제가 모든 국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를 안 좋아하는지 말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고, 어제 답사 갔다 오신 분 중에는 등산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등산을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어떤 분은 등산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등산보다 뭐 축구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탁구 치는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더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즐거워한다고, 그거를 사랑한다고, 아니면 그거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162절을 보시면, 16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이다. 많은 탈취물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었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거저 얻는 그런 선물 같은 거였어요.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무슨 로또 같은 거죠. 그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리품을 많이 얻는 그것이 고대 사회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었는데, 자기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즐거워한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167절을 보시면, 1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시편 119편을 묵상했는데, 이 시편 119편은 그 단어 단어 문장 하나하나가 잘 짜여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고백들 혹은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잘 다듬어진 그런 노래였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오늘 본문 보면 내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자세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 혹은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이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오늘 본문 16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짓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신실하거나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고약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나쁜 짓 하는데 나쁜 짓 하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악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약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못된 짓 그런 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악, 세상의 아주 거짓, 세상의 아주 혐오스러운 뭐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부터 1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어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좀 더 단호해져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좀 더 단호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 뭔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단호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을 지키고 뭔가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뭐 승승장구 불편 어려움이 없이 다 술술 뭐가 잘 풀리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단호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래 기꺼이 불편한 인생을 사는 나를 불편해 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그래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단호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뭔가 세상의 죄악을 거절하고 악한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내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는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그런 비타협적인 태도를 넘어서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세상에 아주 못된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어떤 그런 비타협적인 자세를 넘어서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시편대로 하자면 시편 119편 135절과 1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를까요? 이거는 이를테면 그 고약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얼마나 고단하게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고단했느냐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눈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주변에 고약한 인간들 많아요. 그냥 못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아주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런 사람 싫어해요. 그런 사람과 이렇게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를테면 시편 119편 139절과 1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대적이에요. 내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내 대적이냐면 주의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는 아주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불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불은요, 이를테면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또 한편에 이 열정, 이 뜨거운 불은 애타해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미움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분노.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고약한 인간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이를테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기준과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르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뭐 그거 중요한데 조금 더 넘어서서 그 고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약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울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배우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짊어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을 내치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끌어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악을 싫어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것 중요한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고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측은히 여길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대신 울어줄 줄 아는 믿음을 배울 수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을 보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아니고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니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아니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171절부터 172절을 보시면 171절부터 1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불러요. 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겠어요? 마음이 즐거운 거죠. 마음이 아주 기쁨이 가득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마음이 흥분이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늘의 색깔이 달라지고요, 공기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이게 공기의 냄새가 왜 맑은 날이 다르고 흐린 날이 다르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지를 알게 되면 세상의 빛깔이 달라져요. 이거는 이를테면 오늘 이제 결혼하는 청년도 있지만 이를테면 사랑에 빠진 청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리는, 여러분은 그거 경험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지금. 여튼 뭔가 이게 사랑에 빠진 아이들, 청년들을 보면 뭐 얼굴빛도 좀 다르고 뭐 여튼 뭐 이게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매인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는 이런 즐거움, 우리 영혼이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몸이 달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느냐 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이 이런 기쁨으로 가득하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즐거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늘 듣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뭔가 이게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인생에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사랑 가운데서는 어떤 자유, 여유, 평강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별거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 안에 이제 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164절 보시면, 16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사람이 왜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게, 이 사람에게는 찬송과 노래가 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이 사람은 그 찬송, 그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일 밤에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내일도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은 쉬어야 되는데 지금 내일 주일. 근데 이 사람은 여튼 그날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 만난 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주일 밤이 아쉬운 거죠. 이 주일이 지나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이 주일이 지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고 여튼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말씀이 행복하고, 이 말씀이 왜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단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 거 일부러 안 먹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요 단 거 귀했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른들 옛날에 명절에 선물 설탕 주고 받아본 적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옛날 어른들 명절에 설탕, 왜냐하면 단 거 귀했거든요. 단 거. 여러분 이 3천 년 전에 단 것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꿀과 송이 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달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본 사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은혜 안에 흥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가 하루 종일 내 입술을 찬양과 감사로 채우겠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즐거움, 이런 흥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166절부터 16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6절부터 16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가끔씩 교회에서 내가 알 만큼 안다, 나 성경 읽을 만큼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알 만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따지자면 마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만큼 성경을 잘 알고 마귀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입니까? 알기는 잘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복종할 줄 모른다면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릴 겁니다. 누가복음 지난번 묵상할 때 바리새인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 과시용이었습니다. 자기 과시용.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분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가끔씩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가 부담스럽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될까요? 자기를 고쳐야 될까요? 이를테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1번,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 2번, 자기를 고쳐야 된다. 1번 손들어 보시죠. 2번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드는 분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외면하고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를 고쳐야 되죠. 근데 이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거냐 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총인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은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은 계속 선택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17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늘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갈림길이 많아요. 이를테면 제가 여기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여기는 평화동이니까 서울을 가는 제일 빠른 길은요, 서전주 IC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을 가는 길이 있는데, 서전주 IC를 통해서 서울을 가는데 중간에 갈림길이 많아요. 이를테면 여기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제가 외곽 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이 쪽으로 가야 돼요. 제일 처음 나오는 갈림길이 원당교차로예요. 원당교차로를 지나치면 순창으로 쭉 가버려요. 원당교차로에서 군산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원당교차로에 싹 넘어가서 거기서 군산으로 가야지 또 멍하니 있으면 남원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갈림길이 많아요. 그 갈림길에 설 때마다 선택을 계속해야 돼요. 선택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당 댕기기로 작정을 딱 하고 선택을 했어요. 인생에는요, 갈림길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서울 가기로 작정해서 서울 가는 길로 방향을 딱 접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냥 가만히 서울이냐? 아니고 갈림길에 설 때마다 아, 저 방향 아니고 이 방향이구나. 저 방향 아니고 이 방향이구나.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도 그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죠. 예배당을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더 이상 시험이 없고 갈림길이 없느냐? 아니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무슨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계속 결정하고 계속 선택을 해야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번 결정하고 선택했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이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냐? 아니고 어느덧 보니까 놓친 거죠, 길을. 어느덧 보니까 아, 이 길이 아닌데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정표를 계속 봐야 돼요. 한번 이정표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갈림길에 서면 아, 어디가 어딘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직진인지 빠져나가야 될 건지 이정표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야죠.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예전에 다 읽어봤어. 예전에 다 읽어봤죠. 그렇지만 예전에 읽고 예전에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표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거든요. 예전에 나 시편 다 읽었어. 여러분, 예전에 시편 다 읽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시편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이 색깔이, 이게 말씀의 이게 능력이, 이게 또 말씀의 어떤 그 빛깔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분은 시편을 읽는데 아이고 목사님 시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이 어떤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이 확 다가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레미야 말씀 묵상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때 예레미야 읽을 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다시 예레미야를 읽으니까 그 예레미야 안에 배어있는 깊은 눈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레미야 읽을 때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심판 이면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배어 있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요, 내가 예전에 읽었지만 이게 전혀 달라요. 시편 119편도 제가 예전에 많이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아, 이 시편 119편은 부르짖음이구나. 탄식이구나. 이 안에 씨름이 배어 있는 거.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 서정적인 그런 노래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시편 119편에는 어떤 씨름과 갈망이 배어 있는 거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 탄식,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부르짖음이겠어요? 이를테면 시편 169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69편, 시편 119편 169절, 시편 119편 16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왜 부르짖겠어요? 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들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시면 27절에도 주의 법도들이 너희를 깨닫게 하소서, 34절에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125절에도 나를 깨닫게 하사, 144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런 탄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을 이게 만든 시편 기자들, 또 이거를 잘 다듬어 했던 어떤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구나.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게 하소서. 이런 부르짖음, 부르짖음은요 조용한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음은 그야말로 애통하는 기도거든요.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기도예요.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외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분별력이 없어요. 발등이 떨어진 불을 끄면서 살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좀 둔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시편 기자가 저 굳어지고 저 강팍한 심령, 저 메마른 영혼을 깨우시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176절 한번 보시겠어요? 17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사람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있는데 왜 자기가 이런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시편 119편만 보더라도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16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1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다가 못해, 지극히 사랑하다가 못해 경외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력이 있는 고관이 박해하는 거, 핍박하는 거죠. 거짓으로.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원칙을 지키고 살라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많아요. 힘들게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늘 165절을 보시면, 16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왜 장애물이 없어요? 고난이 장애물이고 자기가 방황하고 있는 그것이 장애물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는 그것이 인생의 장애물이지,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꿈이 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남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뭐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 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거를요 시편 119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시편 119편은 71절부터 73절을 보시면 71절부터 7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겠어요? 고난은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은 스트레스죠.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힘이 든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고난 당하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밀려 닥칠 때가 있지만 그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고난과 환난과 우환이 밀려 닥칠 때가 있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제자리에 서야 돼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확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시편 119편 73절이 말하듯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다듬어주시는 거죠. 방황하는 자리에서도 환난과 우환이 밀려 닥쳤을 때 고난이 핍박받는 자리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멈추어 서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선택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유혹이 있어요. 야, 네가 살아남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선택. 그 과정에 시편 119편 73절이 말하듯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세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169절부터 17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9절부터 17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건져주세요. 우리 부르짖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제 묵상 노트에 이게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거 뭐 좋은 예화거리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적어 놓는데 제 묵상 노트에 적혀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 한 20년도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어떤 서울 사는 어떤 12살 먹은 애가 자기 아버지 따라 지리산 등산을 갔대요. 지리산. 아마 그 아버지가 등산 전문가인가 봐요. 그러니까 막 산도 많이 타고 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고. 이 아이가 아버지 따라 지리산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갔는데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 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리산에서 이틀 밤을 지냈는데 그래 40시간이 훨씬 지나고 난 뒤에 이 아이를 발견을 했대요. 근데 12살 먹은 애가 멀쩡하게 뭐 얼굴만 조금 긁히고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무슨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너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산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줬대요. 우리나라 산에는 사람 잡아먹는 맹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거 없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 마을에 도착한다. 그리고 물만 마시면 산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젖은 몸으로 자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위험하다. 아마 애가 길을 잃었을 때 둘째 날에 비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가 비를 쪽을 딱 맞고 그래가지고 첫째 날에는 우리나라 산에는 사람 잡아먹는 맹수가 없으니까 무서워할 거 없다. 그래서 편안하게 잤대요. 뭐 이 풀 뜯어가지고 깔고 자고 둘째 날에는 밤을 꼬박 샜대요. 젖은 몸으로 잠이 위험하다는 아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밤을 꼬박 새고 그리고 물만 먹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물을 찾아서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틀이 지났는데 애가 멀쩡하게 발견이 됐는데 이 아이가 살아난 이유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언제 듣고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제 노트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손길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 기자들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을 경외한다고 이 말씀을 경외한다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이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경외하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경험하면서 우리 자라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